4월 14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내기로 한 데 대해서 각계의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우리로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그런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죠.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선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류반장, 민주당 새 당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오늘부터 등록을 시작했죠?
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이 등록 기간입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네. 홍 의원은 오늘 출마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실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박 반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꼬순소리를 냈죠.
네,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온 김종인 제추대론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애정도 없다면서 아사리판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주 표현이 세네요. 그 얘기를 들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직접 한국의 우려를 본국에 가서 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주한 대사 3명의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습니다. 대사를 파견한 쪽의 국가원수가 대사에게 준 신임장을 주재국의 국가원수, 즉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의식입니다. 해당 대사는 파견국의 원수를 대신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걸 보증하는 문서가 바로 이 신임장입니다. 자, 청와대 충무실에 들어선 이 새 대사, 이 위쪽부터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 대사, 또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티비아 대사, 마지막 인물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입니다. 왼쪽에는 신임장을 끼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찔러넣은 모습이죠. 자, 문 대통령 앞에서는 90도로 각맞춰 인사를 하고 정중한 태도를 갖췄지만 이후에 접견장에서는 수종일관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자신에게 쏠린 의목을 이식한 듯 불어더 당당한 태도를 연출하는 듯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사 역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 즉 일본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라고도 했습니다. 민감한 이슈는 덮고 통상적인 덕담만 오가는 기존의 환잠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등을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잠정 조치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데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해양법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이 재판소는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잠정 조치 명령,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이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늘 종로구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대학생 기후행동, 또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결성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와 한국 여성어업인 연합회, 또 소비자를 대변하는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까지 각계 각층이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보수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대사관에 오물봉투를 던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죠. 이 격한 감정적인 대응은 좀 삼가야지 싶다가도 일본 정부 관계자의 실언을 듣다 보면 이성의 끈을 잡기가 힘이 들 지경입니다. 망언제적으로 악명 높은 아소더로 부총리,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은 없다라면서 오히려 방류 결정을 더 빨리 내렸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보다 낮다라고까지 덧붙였죠.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그럼 당신이 직접 마셔라, 다 마셔서 없애주면 되겠네 하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쯤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다 같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자며 선거 때만 되면 후쿠시마 먹방을 선보이던 아베 전 총리입니다.
私は福島のお米を毎日食べております。水も飲んでおりますが、おかげさまで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에 복숭아도 먹고 가자미구이도 먹고 후쿠시마 쌀로 만든 주먹밥 먹방까지 선보였습니다. 후쿠시마의 악몽을 지우고 싶은 건 알지만 일본 여론이 싸늘했죠. 보여주기식 먹방은 그만둬라. 필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줄 해결책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安いとか。安い安い安い安い。だから例えば今までキロ100円くれて売ったものも10円だとか。ただでもいらないとか。いや、ダメだ。これだから。嘘つきだから。嘘つきだから。自分の都合悪いことはもう何も喋らない。飲み水も飲料水も自分らほら、ね、ボトルでやって、飲んでんのに、ああいうふうになっちゃうと、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일본 국민들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이벤트로 후쿠시마를 찾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평생을 후쿠시마에서 살아갈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데요. 매일 하던 낚시도 생업으로 삼아온 게스트하우스도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때라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혹시 호류 사례자도 좀 고맙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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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지 않을까?
震災になってから 1年で 復興したんです。 お客様取ったんです。 そして お客さんに提供するのには このお魚はここ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よって提供したんですよ、今までは。震災後ね、この魚は福島県産ではありませんよ、海がなければこの民宿はやってなかったんですよ。
어제 스가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들과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서 품평 피해, 즉 풍문이자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배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결정은 향후에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을 했죠. 원전의 폐로, 즉 원전을 완전 해체하지 않으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허락하니 유한한 안전세를 각오시 정부 와게대 후쇼 대책을 대체할 것도 전태인이 해양 방출수가 현실적이라고 판단시
그런데 문제는 이 원전 폐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요. 오염수를 발생시키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전 기술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폐로 작업 중 최대 난제로 꼽히는 대브리, 즉 원자론에 녹아내릴 핵연료 제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향후 방출할 오염수의 총량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전을 폐로해야만 추가 오염수가 제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それどうやってやるのか、どの研究機関にそれを任せるのか、
そこについても具体的じゃないんですね。で
今東京電力は何回もこの2ヶ月ぐらいの間にいろんなミスをして信頼がないんですよ。じゃあこの2年間でね、本当に信頼足りうる組織として再生できるのか。
네, 전해드릴 소식 아직 많습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1대4 만난 문 대통령 오염수 방류 우려 본국에 전화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 시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우려 또 정부의 우려를 직접 전했고요. 주한 대사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상 이제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일본과 도미니크 공화국, 라트비아 이렇게 세 개 나라 신임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제정식 뒤 환담 자리에서 아이보 시코이치 일본 대사를 향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며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 같은 우려를 아이보 시 대사가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통상 환담이 오가는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처럼 상대국에 직접 우려를 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정부는 어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또 외교부는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잠정 조치라는 걸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잠정 조치란 말은 처음 들었는데 네. 가처분으로 이해하면 일단 뭐 이해는 뭐 충분히 되네요.
네.
자, 앞서 이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제 네.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환담 자리만큼 덕담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면서 동북아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9월 스가 총리의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대화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관련한 속보를 충분히 짚었지만 일본 정부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근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아무튼 이런 조치를 좀 단행을 했는데 국제사회의 지금 비판 목소리는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일본 정부의 반응이 적반하장이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도 잠깐 설명하던데 아소 부총리가 이제 망언제족이라는 또 별칭을 갖고 있잖아요. 오염수를 마셔도 별일 없다 이런 입장을 일본 언론 측에 냈다는 거죠.
네, 아소 부총리는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현재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보다 적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자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발언을 들은 다른 정부 관계자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붕괴했다는 겁니다.
아, 따위요?
예.
오, 누군지 누가 있는지 모르고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아, 이름 안 예. 나왔어요. 네, 좀 알아봐요. 자,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물질, 그러니까 삼중수소죠. 이제 트리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바닷물로 희석시켜서 이제 내보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 물질의 총량은 줄지 않고 위험성은 뭐 계속된다는 게 지금 이제 환경 단체들의 뭐 공통된 지금 의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원전 폐로 기술도 확실한 게 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 언론에서 이제 나온 보도인데요. 원전 폐로 즉 폐쇄를 위해서는 오염수를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 폐로 작업을 할 기술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사고 원전의 완전 폐로는 일본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합니다. 폐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계속 냉각수를 부어야 되고 그러면 오염수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 오염수 방출은 안전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게 캐릭터죠. 상당히 귀여운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 정부, 일본의 부흥청이 만든 유루카라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유루카라가 느슨하다라는 뜻의 유루이와 캐릭터를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캐릭터들이 굉장히 한가로운 표정으로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이죠.
네, 아, 저게 오염수를 상징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설마가 맞았습니다.
맞아요?
캐릭터 몸통에 이제 쓰인 문구가 있었는데 일본어로 쓰인 문구가 있는데 그게 토리튬우 그러니까 트리튬 삼중수를 뜻하는 단어고요. 일본 부흥청이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전단과 동영상에서 이 트리튬은 빗물, 바닷물, 수돗물이나 인체에도 존재한다. 체내에 들어가도 축적되지 않고 물과 함께 배출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트리튬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피부를 뚫지 못해 외부 피폭은 발생하지 않지만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는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삼중수소는 산소와 결합한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닷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솎아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責任感の放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ます。普通の 인간이 정식적으로 考えればですね, そんなことは絶対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 레벨이普通以下, 最低 레벨というふうにちょっと極論かもしれませんが, 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もうああいう人は日本の代表というにはちょっと 言い切れないと言いますかね.
일본 정부가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지금 이제 귀를 닫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합니다. 네. 자, 관련 속보 계속해서 좀 챙겨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대사 만난 문 대통령 오염수 방류 우려 커 본국에 전달하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야권을 향해 연일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표현도 아주 세죠.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안 간다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대표는 선거 기간 자기 선전만 했다 등 모두를 비판한 건데요. 듣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으로서는 영 마음이 편치 않겠죠.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저 박민규입니다. 아마 1, 2분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 최서원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날이었습니다.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취재진과 일반인들이 몰려들면서 청사 앞은 그야말로 국세통을 이뤘는데요. 미 포토라인을 설정해뒀지만 최 씨가 등장한 순간 규율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최 씨에게 달려들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 최 씨는 인파에 떠밀리면서 신발이 벗겨졌고요. 현장에 있던 우리 박민규 기자도 순식간에 내동쟁이 쳐졌습니다. 아, 누군가는 인분도 쳤겠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사리판이다. 몫이 남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뜻한 말이죠. 이 말이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현재 자신이 떠난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라고 말이죠.
더 이상 애정이 없다. 보궐선거 전에 중진 연석 회의를 했다. 소위 당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앞두고 우리 당 후보를 내는데 관심이 없었다. 이런 행동을 보고는 선거 끝나고 바로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엔 절대로 안 갈 것이다.
김 전 위원장,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 없으면 통합은 때려쳐라. 스스로 강해질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훈수를 뒀었죠. 이제는 국민의힘의 미운정마저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아사리판인 국민의힘엔 자신은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그래도 1년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인데 다소 야박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도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이죠. 김 전 위원장에게 미운 털이 박힌 대상은 또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범이었습니다.
오 시장 당선이 확정돼 기자회견을 하던 날 안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는 소리만 강조했다. 명색이 선대위원장인데 금태섭 전 의원도 입은 국민의힘 당 점퍼를 한 번도 입지 않은 사람이 안철수다. 오세훈 시장 지원 유세하는 건 좋다. 그런데 부산과 경기도에 간 건 내년 대선을 위한 자기 홍보였다고 본다.
안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당 점퍼를 한 번도 입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달 25일 안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마주친 장면을 잠시 보면요. 그때 안 대표는 저렇게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군요.
제가 말을 하다 좀 험한 말을 할까봐 미리 좀 적어왔습니다.
김 전 위원장, 안 대표가 마이크를 잡자 잠깐 듣다가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버렸죠. 그 이후로 안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늘 흰색 점퍼를 입었는데요. 당시 오세훈 후보와 같은 국민의힘 점퍼는 아니고 아무 글자도 없는 민문이었습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점퍼를 함께 입고 사진도 찍었죠.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원군을 얻은 날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당이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흔쾌히 옷도 입어주셨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 모두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당점퍼를 입고 한 사람은 끝내 안 입은 건데요. 김 전 위원장으로서는 안 대표의 행동이 상당히 거슬렸었나 봅니다. 모두까기 차르 김 전 위원장 초야로 나갔지만 여전히 위용을 떨치자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과 국민의당이 반 김종인을 고리로 손을 맞잡는 형국입니다. 양측 모두 김 전 위원장의 쓴소리에 반감을 드러낸 건데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김 전 위원장의 지금 이런 행동은 마시던 물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반격한 건데요. 김 전 위원장이 강조한 자강론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야권 통합은 지상 명령이고 결국 통합이 스스로 강해지는 길이라고 말이죠.
뭐 우리 중진 의원들 뭐 누구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통합이 순리다. 그것이 국민의당의 뜻에 부응하는 바른 태도다라고 말씀들을 해줬고요.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우린 문재인과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가 모여서 규합해서 하나로 일렬 정대에서 나가는 이 모습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중량급 인사들이죠. 물론 중진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강론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건데요. 국민의당과 합당에는 대체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국민의당도 보조를 맞춰서 합당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야권 통합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하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먼저 국민의당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국민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함께 추구한다라는 그런 당원 등의 개정 작업 그리고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연일 깎아내리는 데 대해 이렇게 냉소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을 변화시켜서 중도로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내부에서 전혀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외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실패했지만 외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중도층을 끌어들인 데 있어서 안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이 겹친다는 의미인데요. 거기서 김 전 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일종의 경계심을 느낀 것 같다고 본 겁니다. 안 대표는 전부터 중도층을 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제3지대를 꾸준히 언급해 왔었죠. 그럴 때면 김 전 위원장은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대표님, 제3지대에서 좀
이제 3지대라는 말은 안 쓴다니까.
그럼 어떤 말 쓰시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떻게?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비패권지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비패권지 지대라고
했어요? 3지대는 안철수가 자꾸 자기가 3지대라고 그러니까 네. 또 헷갈려서 안 돼.
호위무사 간의 대결인가요? 김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김정인 위원장은 무슨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김정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흡족해 하시지 않찮나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대변인의 추측성 발언이죠. 김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중진들에게 또 어떤 말폭탄을 꺼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김종인, 아사리판 국민의힘 안도라가 반기든 중진 의원들.
네. 성일정 의원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한 거죠. 뭐 대변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는 뜻을 모았다고 하지만요. 이제 전당대회 시기나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조반장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일단 합당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인 만큼 지키는 게 맞다는 데는 모두 동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합당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더불어 전당대회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 많은 당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 당 또는 우리 당, 국민의힘 당은 언제 전당대회를 하냐 하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 일정을 공개하고 또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공정한 인사로 저는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적거리다 보면은 이 또한 언론에서 국민들 시선에서는 자중지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선출이나 지도체제 구성은 계속해 나가면서 실무기구를 만들어 합당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해법으로 내세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합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확실한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합은 과거 제 경험이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무진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와 우리 대표가 만나서 또는 실무자가 만나서 몇 월 며칠 날까지 한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실무진이 그 안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력인데 우린 지금 방향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정치력이 부족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거 좀 결은 다르지만요. 정치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미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입니다. 세대 교체를 위해서 중진들의 당대표 불출마를 제안을 했는데요. 서 의원은 이번 선거는 크게 보면 1987년 정치체제 이후에 3당 합당으로 쭉 이어지는 산업화 세력과 또 민주화 세력의 퇴진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그런 아무런 고민과 논의의 장도 없이 과거의 방식 그대로 또 과거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찬회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지금 이제 일부 초선들이 당대표에 도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제 신 반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요. 초선 당대표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냐라는 질문을 받고 차라리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초선 의원을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같은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서병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가 중진들의 자리싸움으로 변질되는 것보다 초선 당대표 등판론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네. 자, 뭐 국민의힘 내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뭐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 논란을 빚었던 송원석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 의원은 선거 당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자격으로 개표 방송을 보기 위해 중앙 당사 상황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차 무리를 빚었습니다. 송 의원이 피해 직원에게 사과를 했지만 당 안팎에선 송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당장 오늘 중진 연석회의에서 조경태 의원이 송원석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송원석 의원이 오늘 전격 탈당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예고 없이 열렸는데요. 송 의원은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신경이라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서 당 차원의 징계를 위해 19일로 예정됐던 윤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고요. 윤리위에서는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건 좀 다른 사안이지만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한 사람도 있는데 성폭행 의혹을 받고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로부터 성폭행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오늘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어제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결과는 불송치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 덧붙였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오전에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가세연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세연 무리들은 첫 방송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사판 비방을 늘어놨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 후속 방송에서 늘 실시적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반장, 가로세로 연구소 측 주장이 뭐였죠?
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월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에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 당규했다는 절차가 있다면서 시도당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되겠네요. 바로. 네. 어쨌든 같은 날 한 명은 탈당을 하고 또 한 명은 복당 신청을 하는 그런 일이 또 동시에 일어났네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아사리판 독설, 합당 중지모은 중진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추스르기가 한창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예상되는데요. 친문 4선의 홍영표 의원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고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내일 나설 걸로 보입니다. 모레 진행될 원내대표 선거에는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뛰고 있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해수로만 5년 차 매일 정치 뉴스만 보다 보니 이것만큼은 정말 찐이다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가 만사란 말입니다. 또 요새 그 이 반장이 자꾸 혁신을 얘기하는데 사실 정치부의 고인물은 국장이랑 저잖아요.
아 제가 무슨 뭐 혁신의 걸림돌이 걸
아, 건 아니에요.
이번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힘을 합쳐서 혁신하자.
저도 만일 이게 류 반장이나 조 반장이 이렇게 뭐 복국장이 과연 바뀌었나 정치부 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뭐 바뀌어서 이제 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글을 올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수 과외를 누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인사철은 지났지만 요즘은 이제 수시 인사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여정회의 마스코트 신반장이 찐이라고 했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재보선도 끝나고 해서 저도 좀 쉬어가고 싶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국장의 수시 인사 발언이 떠오르면서 오늘도 벌떡 일어나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정책도 슬로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바뀌어야지 혁신의 느낌이 나겠죠. 민주당 지도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하루 만에 물러났는데 핵심은 당내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 인물이 나와야 당이 바뀌는 느낌이 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을 함께하고 또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슬슬 날씨도 더워지는데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 뉴스킨 뮤트류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문은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상큼하고 달콤하다, 아니다, 치약맛 아이스크림을 왜 먹냐, 이런 민초파 대 반민초파의 논쟁 뜨겁죠. 민트 초콜릿을 주문한 사람 4선의 홍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일단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홍 의원 대표적인 친문계로 분류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네, 홍 의원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사 공급 대책의 방향은 맞다. 기존의 방향을 너무 흔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힘들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3, 4월의 추세를 보면 부동산의 핵심인 강남 집값은 안정화돼가고 있다, 하향화 추세다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문을 받아볼까요? 슈팅별 아이스크림입니다. 새콤달콤한 아이스크림, 또 거기에 톡톡 튀는 사탕이 특징입니다. 이 슈팅별을 주문한 사람, 5선의 송영길 의원인데요.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면서 관심을 끌고 있죠.
송영길의 소고나지 프로젝트가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이 10%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DTI 이런 대출 규제를 90%까지 풀겠다라고도 했는데요.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또 젊은 세대들의 영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86그룹의 일원으로 꼽히는 송 의원, 90년대생 아들과 딸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꼰대가 되지 않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선거에서 드러난 2030 민심 위반에 대한 반성으로 보입니다.
제 딸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있을 때 예. 저한테 술 한잔 먹고 전화를 했어요. 예. 아빠는 우리들의 고통을 아느냐. 아, 그 말을 할 때 제가 예. 되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세 번째 아이스크림 주문을 받아볼까요? 고소한 인절미 아이스크림입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서민적인 맛이죠. 사선의 우원식 의원의 주문인데요. 우 의원, 정권의 남은 임기 1년을 민생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걱정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 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돼 있는 누적 손실이다. 이 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인데 이걸 왜 안 된다고 하는가라고.
네, 우 의원 비교적 대파색이 옅은 민평년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의 괴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심에 대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지도부의 구성에서 당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당원 참여가 정해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단은 버리고 네. 당원들의 지혜를 믿고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당대표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친문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대표 선거에서는 역시 친문인 홍영표 의원에 대한 견제가, 또 비문의 박완주 의원이 당선이 되면 역시 민평년계 비문인 우원식 의원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원내대표의 후보자로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오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표심 구애에 나섰는데요. 윤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공천에 관여했던 인연을 강조했고요. 박 의원은 최근 반성문 때문에 쏟아진 강성 의원들의 압박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자리에 계신 초선 의원님들이 당선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상황실에서 한 분 한 분 당선 결과를 보면서 그 기뻐하던 그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정어린 비판의 목소리가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당선당원의 과도한 압박으로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네, 초선 의원들 조국 사태부터 보궐선거에 당원당규를 개정한 것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민주당도 기득권이다 일가를 한 바가 있죠.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네, 이를 두고 내부 총질한다, 이런 당원들의 비판, 또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 쏟아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권리당원 일동의 명의로 쓰레기 성명서다, 대은망덕하다, 정치를 그만둬라, 이런 내용들이 담긴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소장파인 조웅천 의원은 이 성명서에 대해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구성원의 다수는 합리적이고 성찰적이지만 이런 성명에 힘을 싣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 의원, 앞서 지도부 선거가 그나물의 그 밥이 되면 앉아서 죽는다 말한 적도 있는데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들, 여정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영표,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 당권 레이스 시작. 당 쇄신은 어디로?
자,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들어온 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논쟁이 됐던 이해충돌금지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금지법이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이 됩니다. 논란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8년 동안이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직무 관련성과 이해관계 여부 등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가 됐었는데 여야가 논의를 거쳐 합의를 한 겁니다.
공공기관 임원들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서 직무를 이용한 비밀 정보를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정보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신고를 하겠고요.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했던 업무 활동을 공개해야 하고요.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익을 보는 제3자도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시행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진전은 이뤘는데 앞으로 이제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챙겨보고요. 자, 민주당 쇄신 움직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이제 유반장이 잠깐 영상으로 소개를 했지만 오늘 원내대표 후보들이 초선 의원들 앞에서 토론회를 벌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였는데요. 민주당 네. 의원이 지금 174명인데 그중에 초선 의원이 81명이나 됩니다.
비공개인데 아까 어떻게 영상이 나오던데?
네, 모두 발언만 공개를 했고요. 그래요? 구체적인 네. 뭐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류반장이 네. 몰래 찍은 줄 알았죠?
아, 네. 아, 예.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초선 5인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사태 반성을 포함해서 또 따로 기자회견을 앞서 했었고요. 81명 전체 명의의 입장문도 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꿔서 보궐선거 후보를 낸 부분이나 또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에 담겼는데요. 쇄신의 목소리가 가장 큰 당내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공천을 해준 당 지도부에 대한 의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 공천에 관여했던 윤호중 의원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의 쇄신 목소리에 힘을 싣고 또 당내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이게 결론이 모레 나는 거죠?
네.
모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는 일단 홍영표 의원이 오늘 스타트를 끊었죠. 후보 등록을 했고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이제 내일 그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렇게 3파전 구도인데요.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홍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내일 등록을 마칠 걸로 보입니다. 3명 다 등록을 마치고 토론을 하면 각각의 지향점과 선명성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류 반장이 또 아이스크림에 또 비유를 했었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당권 도전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김담국 의원인데요. 이 김 의원은 초선 5인방 중에 한 분이 출마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전체 초선 모임 중에서도 출마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 당원 당규상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진행이 됩니다. 당 쇄신을 주장했던 초재선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지지, 이른바 당심을 얻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당심이 아주 좀 중요하군요. 이제 퍼센트를 보니까요. 자, 그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죠. 뭐 당내 당 대표라든지 원내 대표 뭐 후보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 5인방의 입장문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일단 근데 김 의원은 올해 40살이라서 이 2030 입장문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기자회견을 못했다.
이렇게. 아, 40살은 안 돼요?
네, 2030은 이제 20대, 30대를 아, 그렇지. 하는
거니까. 39까지 네,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쉽게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반장도 그러면서... 아니죠?
네, 예, 저도 뭐 네, 마음은 할 수 있는데
알았어요, 예. 뭐 당연한 거고.
입장도 예. 아쉽게 안 되시네요.
아, 저는 안, 저는 아쉽게. 아주 편하네요. 뭐 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양희연 예고편 되게 열심히 보시던데.
알았어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입장문에 대한 아쉬운 점을 좀 토로를 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한 표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조국 사태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조국소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오히려 선거에서 손해를 본다고 민심에서 손해를 본다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고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조국소와 검찰개혁을 외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촛불을 들었고 민주당은 이제 좀 거리두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한 건데요. 조국 수호 촛불 시위를 시민단체가 주도하긴 했지만 당시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김 의원이 그 최근에 이제 2030 젊은층과 소통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오해를 사는 일이 하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 앞서 2030 젊은층의 쓴소리를 듣겠다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이 많은 커뮤니티 FM 코리아에서 직접 소통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친문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다가 FM 코리아를 비롯해 여러 커뮤니티에서 소통 장구를 함께 하겠다. 다들 가입해달라. 필수지입니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FM코리아 측에선 상식적으로 정치인이 소통을 명목으로 타 사이트에 좌표 찍는 행위는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부탁드린다. 이런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좌표 찍기는 아니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여야 모두 저희가 이제 짚어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고 또 이제 그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영표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 당권 레이스 시작. 당 쇄신은 어디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재보궐선거 뒤 처음 진행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었죠. 그런데 같이 실시된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수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도 크지만 반대로 비토하는 민심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명실상부한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런데 알고 보니 왕비호였습니다.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 윤 전 총장이 2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공교롭게도 추윤 갈등의 파트너였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몫이었습니다. 차이도 아주 근소했는데요. 0.1%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이 농담이냐고 말한 추와 윤의 대선 대결. 예기치 않게 비호감 대결이 성사된 겁니다. 그것도 용호 상박으로 말입니다. 윤 전 총장의 왕비호 등극 누구보다도 무릇하게 바라볼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추진력 있어 보일진 모르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또 있거든요.
비호감이란 딱지 때문에 복당에 어려움을 겪었었죠. 국민의힘 조영 대표 권한대행은 3040 여성과 화이트 칼라층에서 특히 비호감이라며 대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복당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지향이 이번 선거에 드러났지만 청년 중도 확장인데 그리고 또 막말하지 않는 품격 정당 이런 게 우리 당의 지금 미래 지향인데 홍준표 대표 브랜드가 그게 맞느냐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당 안에서 많이 있는 거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의견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좀 당장 복당은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홍 의원에게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왕비호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내에 옹호 세력도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적응력이 뛰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희망 섞인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노동 전문가를 만났었죠. 공부 3매경에 빠진 윤 전 총장. 주변에선 이미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의 중마고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이 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과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JTBC와 통화해서 본인이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의도 정치권과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당내 개혁이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라면서 한동안 정치권 동향을 좀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은 내가 정치권 인사와 만나게 되면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첫 만남을 누구와 갖느냐가 중요할 듯 싶은데요. 정치권에선 이분이 1순위로 꼽힙니다. 결의의 순간을 예고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새로운 점괘도 내놨죠.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 국민의힘엔 다위표, 금태석 신당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태섭 신당에 갈 수 있다, 사실상 추천을 한 겁니다. 이른바 제3지대인데요. 김 전 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이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명칭을 손수 바로 잡았습니다.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줄이면 새정치죠. 누군가가 문득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기존의 제3대와 달리 윤석열표 새정치가 성공할 수 있는 힘, 김 전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나라 정치에서 정당은 대통령의 당이에요.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당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5월쯤 되면 무슨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이 만나 함께 손을 잡고 5월에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은 4월까지는 대외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기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야권 통합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야권 재편을 강조하는 김 전 비대위원장. 아무래도 김 전 위원장의 머릿속엔 3자 필승론에 대한 계산이 이미 선뜻 싶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변화의 바탕을 갖다 깔고서 예. 4월 7일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3자 구도에서도 예. 이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말씀.
2자 구조로 가면은 좋겠지만 네네. 단일 후보가 안 돼서 자기도 나가다겠다고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선택은 윤 전 총장의 몫이겠죠. 과연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지켜볼 일입니다. 산업의 쌀 하면 철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뭘 만들든 반도체가 없으면 죽도 밥도 만들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을 겪었죠. 갑작스런 변수가 발생하면서 한마디로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한 겁니다. 반도체 업계는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바람이 불자 IT 제품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닐 일이 적다는 판단 아래 자동차용 반도체는 수요를 낮춰 잡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죠. 칩 하나 가격이 1, 2천원 정도입니다. 업체 입장에선 굳이 생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요즘 보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뭐 자동차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당장 만들어도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대량 이 자동차,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연쇄 충격이죠.
결국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삼성전자 보유국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오닉5가 아직 판매 개시가 안 되고 있어서요. 납기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좀 납기가 늘어지는 것도 맞긴 맞으세요.
최근에는 공장을 멈춰 세우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긴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져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이번 반도체 대란에 더 화들짝 놀란 건 미국입니다. 백악관이 관련 업체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삼성전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한 손에 웨이퍼를 든 바이든, 반도체를 인프라라고 규정을 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바이든의 뜻하지 않은 청구서에 삼성전자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닌 반도체 동맹까지 요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핵심 장비에 중국 수출을 아예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We led the world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We led the world toward the end of the century. We're going to lead the world again. We're going to lead it again in the 21st century.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시장의 큰 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의 랜드플러시와 반도체 후공정 공장도 운영 중인데요. 지난 3일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또다시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중국도 공급망 확보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작년에 가장 수입을 많이 한 게 반도체였었어요. 지금은 공급망 자체를 미시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분리시키고 하겠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의 중국 공장에서 하는 것들은 기술 개발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준. 으로 간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미국과 또 앞으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미국에 이어 유럽도 반도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개 유럽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36억 유로 우리 돈 4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일 확대 장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국제적인 상황이 부담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기회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지율 1위 윤석열, 뒤집어 보니 왕비호, 홍준표, 빵끝.
네. 자, 여론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비호감도 1위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 반장,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에서 특히 비호감도가 높았던 거예요?
윤 전 총장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응답자를 좀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민주당 지층과 진보층에서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49.8%, 진보층에선 42.3%가 윤 전 총장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호감도가 높으면요. 본선 경쟁력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호감도가 높으면 그 정치적으로 기초 체력이 좋다,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지도까지 높은데 비호감도까지 높으면 경쟁력에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재보선 이후 민주당에서는요, 당심과 민심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당내 복잡한 사정도 류 반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부 그런 점이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계승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본 건데요. 좋다는 응답은 27.3%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주는 후보가 좋다 이런 답변이 57%로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로 이제 대상을 좁혀보면 반대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후보를 선호한다라는 답변이 60.5%로 더 높았고요. 진보층 역시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하고요. 또 김은암 한국 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 51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은하 마사회장은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구 민정수석에게 철저히 조사해 단호하게 조처하라 지시를 한 겁니다. 내로남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다잡아 권력뉴스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언론 보도 내용을 봤는데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발빠르게 이제 나선 상황이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특별 지시가 오후인가요? 오후에 나왔지? 오늘 속보죠?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검찰의 객관성하고 중립성을 주문했다는 거죠, 신반장.
네, 박범계 장관은 검찰은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 검사는 형사 절차상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중요하지만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조명받지 않아온 형사와 공판 업무도 이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에 있는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이제 조반장이 설명했지만 역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키맨이죠. 지금 이제 기소 여부가 일단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성윤 지검장을 뭐 총장 후보로 내세울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또 저 정치적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교통방송에서 하차시켜달라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 이제 20만 명을 넘겼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했는데 오늘 어디 뭐 언론 보도도 나왔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출연료 문제가 새로운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낸 자료인데요. 그 교통방송이 김어준 씨에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윤 의원실 측이 교통방송에 김 씨에 대한 출연료 확인을 요청하자 외부 진행되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겁니다. 출연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통방송은 이르면 내일 오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아, 내일 오전에 입장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어디 그 매체 보니까는 뭐 회당 얼마다 이렇게 좀 얘기했던데 조선일보가 어디 먼저 나왔었죠.
예전에 그 국회에서 누가 그 한 의원이 뭐 제보를 받았는데 뭐 그렇다라고 얘기한 건데 확인된 사항
확인된 아니었... 자료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이제 라디오와 TV에서 동시 방송되는 거는 방송법 위반이다. 이런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교통방송이 입장을 낸 게 있죠.
네, 교통방송의 라디오는 뉴스를 포함해서 방송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지만 교통방송 TV의 경우에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한 일반 방송 채널 사업자입니다. 이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V에 내보내는 건 방송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통방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군요.
네. 뉴스공장은 시사교양 장르로 분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방송법에서 분류하는 시사 취재 보도, 논평, 해설 등을 위주로 하는 보도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뉴스 공장 관련한 또 교통방송의 설명이 있었고요. 또 내일도 뭐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고, 뭐 청와대 청원 관련해서는 뭐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20만 명을 넘겼으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겠지만은 지금 이제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청와대에서 뭐 강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지율 1위 윤석열, 뒤집어 보니 왕비호, 홍준표 빵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198개국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를 분석한 유엔 인구기금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하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4세 이하 인구 비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 변화 피부로 체감하고 있죠. 학령 인구 감소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대학이 84곳, 84곳에 이른다는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상황은 이렇게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학의 위기도 예견된 일이었죠. 인구를 늘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인구 절벽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하는 문제, 시간적 여유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